예, 찾으실 말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을 언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참 그 여러 상황에 사용합니다. 예컨대 예배에도 감동이 없고 기도 생활도 잘 되지 않을 때 아, 이 시험 들었나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때의 시험은 이 영적인 곤란을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마귀가 나를 시험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죠. 야고보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런 시험을 말한다, 뭐 저런 시험을 말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을 통해서 매우 현실적인 시험을 언급한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고려해 보면 여기서의 시험은요, 현실적인 어려움, 이 곤란, 최우선적으로는 가난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특별히 믿는 신자들 중에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를 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또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차별과 핍박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래 부유했던 자가 핍박을 받고 차별을 당해서 가난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뭐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원래 가난했는데 그 가난이 더 극심해진 경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동족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들을 차별하고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 그래도 가난한 그들을 더욱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현실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동안에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이 절대 빈곤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 상대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이 절대 빈곤은 생존의 위협이 되는 빈곤을 갖다가 절대 빈곤이라 하죠. 밥 하루에 한 끼 채 못 먹는 것이 날이 많은 것이고 날마다 누울 자리 걱정해야 하는 것이 절대 빈곤입니다. 예수님 우리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걸 봐도 알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한 2, 3일 굶으면서까지 막 그렇게 설교 듣고 말씀 보는 건 그 기본이었던 생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는 뭐 괜찮은 것이고 그죠? 뭐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 뭐 많았고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절대 빈곤 거의 없어졌어요. 노숙자들도 하루에 네다섯 끼 먹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그 구제동조 나가면 참 그런 노숙자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막 밥 사다 주고 간 햄버거 이런 거 그냥 길에다가 한 입도 안 먹고 이렇게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가버리고. 대신에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시대지요. 야고보 사도가 염두에 둔 가난과는 달라요. 누구는 1등석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이코노미에서 그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자주 타지 못한다 해서 이 자신을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실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가난은 그런 가난은 아니에요. 저도 뭐 이 시대의 젊은이로서 이 젊은이들의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전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상대적 박탈감과 이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원대한 포부를 품기보다는 현실적인 꿈이라도 붙들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나약함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쓰러울 때도 있겠다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 흙수저 타령하지 않습니까? 어디 보면 이 신세 한탄에 달인들 같아 싶습니다.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흙수저고 뭐 어학연수 못 가서 흙수저고 물론 그 어려운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나약함도 질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시되 그 속에서 이 나약함에 빠져있기 원치 않으십니다. 환경은 열악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를 봐도요, 이 진창 같은 곳에서 꽃을 피우지 못한 그 인물, 나오지 못한 시대가 없습니다. 흔히 요즘을 그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로서는 그 말이 옳은 말이지만, 그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개천이건 바닥은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제자, 자기 자녀 찾으시고 택한 제자를 눈부신 정금으로 단련시키십니다. 이 세상을 놀라게 하죠. 야,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저런 곳에서 나오느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염두에 둔 이 첫 번째 시험은요, 가난이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질병, 외로움, 낙심, 실패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뭐 좋은 일도 많지만요, 사실 그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은 뭐 쉽게 티낼 수가 있어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는 사실 티도 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참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가난해가지고 학교보다는 이 공장 다녀야 했고요.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뭐 지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병약해서 사회생활 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삶 속에서 큰 실패, 이 낙심 겪을 때 있죠. 가정의 파탄을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실패들, 뭐 또 배신, 시험을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도사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싶습니다. 몸이 아프면 뭐 만사가 귀찮고 짜증날 수 있죠. 뭐 안 그렇습니까? 뭐 꼭 큰 병이 나야 그렇습니까? 작게만 아파도 뭐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실패를 겪으면 깊은 낙심과 우울함이 몰려올 수도 있지. 뭐 그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더 이상한 거 아니? 오늘 말씀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짜증내지 마라, 막 슬퍼하지 마라, 낙담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꼭 기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라는 말 아니에요. 슬플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문득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귀한 반응 중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반응이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좋은 반응이 기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참 제 감사하는 점은 이런 점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 자랐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안타까운 것이 이런 복을 누리는 신자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좋은 예를 참 찾기가 어려워요. 이 멤버 누군가 오히려 그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참 이런 집사님, 이런 장로님처럼 너희들 자라나고 생활해라 하는 것 이 보여주기가 어렵지. 야, 이 사람처럼 믿으면 안 된다. 저 사람처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 보여주기가 훨씬 그 쉽습니다. 좋은 예를 보여주기는 참 어려워요. 신학생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 알려주기가 쉽지요. 야, 이런 목사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것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참 그 복을 받았다 싶습니다. 참 좋은 본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주변에 늘 좋은 본보기들이 있었고 죽은 뒤에도 그분들이 지금 죽은 뒤에도 그 신앙의 명성이 유지되는 분들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매력 없는 신앙인보다 참 매력적이어서 너무도 닮고 싶었던 이 신앙의 조상들과 선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그런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이 범사 안에는 그분의 뜻도 같이 있기에 기쁨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30대 자매였어요. 예, 아직 결혼도 안 한 자매인데 이제 위암 말기 진단받고 제 장인 되는 그 목사님 찾아온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응급하면 뭐 하루 종일 합니다. 대개는 이미 다 가볼 때는 이미 다 가보고 마지막에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 자매도 그런 경우예요. 뭐 딱 그 보면 뭐 이미 가볼 때는 다 가보고 온 거예요. 병원에서 했으면 3개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뭐 큰 희망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뭐 소개받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와본 겁니다. 그때 이 자매를 보고 그 목사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잘해주시네 였습니다. 이때 이 첫 마디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이 자매가 위암 말기 그 진단 받고 나서 뭐 젊은 처녀 아닙니까? 어딜 가나 막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기도합시다. 막 하나님 고쳐주시겠죠. 아니면 막 같이 손잡고 막 울어주고, 아니면 이것저것 좋다는 음식들 뭐 챙겨주고 뭐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막 저렇게 습관을 바꿔야 되고 잔소리 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쭉 만나온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자신의 질병 앞에 이렇게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처음. 자기가 처음 딱 봤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기뻐하는데, 이 자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중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뭐 제 최근 소식은 못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혹시 돌아가셨나 싶어가지고 저희 장모님께 물어봤는데 너무 잘 다닌대요. 병원에서 세네 달 하는 사람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선교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또 30대니까 젊잖아요. 영어 선생이었으니까 뭐 준비도 필요 없었다는 거죠. 바로 현장 나갔는데 영어도 너무 잘하더래. 너무 탁월하게 선교사에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보통 선교사님들은 다른 건 다 준비되는데 마지막에 되게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선생 암을 통해가지고 선교 보내신 겁니다. 신자가 시련 가운데 기쁨을 찾는 것 결코 불가능 아닙니다. 시련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말고 시련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신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시련은 여전히 시련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 시련 속에서 나는 기쁨을 찾게 됩니다. 3절을 보니 이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지요. 그러나 4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내 자체가 시련의 목적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얻기 위해서 시련 주신 것 아니에요. 인내는 시련의 열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4절이지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시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면은 모든 시련이 이런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정확히 뭐라 하냐 하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거든요. 이는 믿는 자들을 향한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미 믿음 있는 자들을 향한 시련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미 믿음이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있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이상한 화학식을 통해 가지고 막 금을 만들어내는 이 연금술 같은 것이 이런 시련이 아니라 이미 금인 상태예요. 금인 상태인 신자들을 단련해 가지고 그 금을 단련해서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라고 다 같은 다이아 아니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이 장인의 손끝에서 세공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제 아무리 큼직한 다이아몬드라도요, 엉망으로 세공해 놓으면 가치가 절하됩니다. 이 세공이라는 예술을 거쳐야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 발견한 사람은 막상 그 손에 쥐는 돈 얼마 몇 푼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를 그 원석을 그 가공하는 사람들이 손에 쥐는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왜요? 세공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설프지 않으세요. 어설픈 사람의 특징은 어설픈 수준에서 만족하고 머문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옹기장에 비유했는데 하나님이 옹기장이라면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독일말로 마이스터라고 하죠. 이 마이스터는 80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90점에도 만족하지 않아요. 98점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 인생에 단 한 번 100점 받는 순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두고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80점 수준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수준에 만족하게 하시지 않고 자꾸 완벽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라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장인이시거든요. 인생에도 스승이 있고 또 뭐 쪽집게 과외 선생 같은 자도 있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쪽집게 과외 선생이야 뭐 당장의 목표치만 채우고 뭐 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선생, 이 저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고결한 가치를 향해 우리 인생의 무게가 좀 더 묵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길잡이 노릇을 해주시지요. 본문 4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함이 바로 그 완벽함입니다. 1%도 부족하지 않는 완벽한 신자의 모습을 향해 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바로 시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론 하나 제기해 보죠. 그 완벽한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우리가 실제로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을 두고 이 헛바람만 들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 친형님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자기 친형을 보고 늘 자라면서 아 친형 정도 되면 완벽한 사람이니 이 정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마다 이 기준이 다르지만 어떤 차에 만약에 이 엔진 오일이 한 3.5리터 정도 들어간다 해봅시다. 완벽하게 3.5리터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보통 주유기 하는 그 주유소 기름 넣는 그런 걸로 엔진 오일 넣는데 그 툭 끊으면은 그게 어떻게 딱 3.5리터에 끊기겠습니까? 3.5리터를 기준으로 대충 맞추게 됩니다. 어떤 차에는 뭐 넣는 사람이 뭐 일찍 끊다 보면은 3.4리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기름 넣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딱 안 맞춰지잖아요. 어떤 차는 뭐 3.6리터가 들어가기도 하겠죠. 심지어 1리터씩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0.1리터, 0.2리터 차이 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차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3.3리터로 달려도 아무 지장 없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요. 3.5리터인 차에 3.3리터만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다면 그 기준을 3.3리터로 내려도 되는 거 아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해요. 3.3리터로 내려놓으면 3.1리터만 넣어도 괜찮은 일이 있겠지. 그죠? 그러다 보면 뭐 계속 내려가다 보면 차가 그 안 되잖아요. 결국 그 기준은 자꾸 내려가게 됩니다. 기준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모자람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또한 넘침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래 세우신 신자의 기준에 미칠 수 없어요. 딱 꼽아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불가능하다 해서 땡겨내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100점에 세워져 있으면 98점 받은 사람도 99점을 향해 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표를 삼아가지고 95점이 목표인 사람이 있다면 95점 채울 수 있다 해도요. 그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바로 4절 말씀은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우울함, 깨진 인간관계, 뭐 예측 못한 배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염두에 둔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신자들 역시 이런 시련 속에 슬프기 마련이고 큰 타격받기 마련입니다. 가난이 기쁜 사람, 그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꼭 기뻐해라 이 말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반드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져다 두고 이러한 인내는 우리를 완벽함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어줍니다.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님이라는 겁니다. 인내는 완벽함을 향한 도우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완벽하게 세우시기 위해 인내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옵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기쁨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당한 시련 자체가 너무나 고달프고 두렵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아서 나가 떨어져 버리게 하지는 말아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인내를 잘 배워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이 사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인생 끝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당신을 사모하는 이 마음 식어지지 않도록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말 우리 갈보리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